오늘 저녁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 4장을 통해서 사사 드보라가 이룬 함께 이룬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어느 사회든지 어떤 단체이든지 주류, 즉 메이저리티가 있으면 비주류, 즉 마이너리티가 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주류의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것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의 주변인들, 즉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주변인의 이 사전적 의미는 바로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하여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제3세계 이민자들 또는 1.5세와 같은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주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주류, 즉 마이너리티, 또 주변인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소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약자입니다. 큰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또 고향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향수병 등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존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 그는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늘 주변인들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유리천장이라는 말은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처럼 어떤 장벽으로 인해서 고위직에 올라가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장벽들, 보이지 않는 장벽, 이걸로 인해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럴진데 하물며 이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한 국가의 리더가 된다나,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할 때 어떻습니까? 장정만 해야지 여성은 그 숫자에 끼지도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중에 여성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사사계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드보라가 그 중에서 유일한 여자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화가 그렇듯이 남자 중심이고 또 가부장적인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성이 지도자로 일한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행복합니다. 남자들 말고 여자분들 말입니다.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사회 진출이 많아졌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유명한 여성들도 많습니다. 대통령 또 수상의 자리에 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성 상관 밑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와이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와이프의 기분에 따라서 집안이 썰렁할 때도 있고 또는 웃음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빚집마다 와이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 때 어떻습니까? 딸이 있는 집은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아들만 있는 집은 잠깐 북적하고 싹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썰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모압 왕의 압제보다 더 강력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바로 남자가 아닌 여 선지자 드보라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능히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살펴보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어쩌면 택하여 쓰시기를 즐겨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오른손잡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왼손밖에 쓰지 못했던 평범하게 살았던 에훗을 통해서 또 이방인이었던 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평화시대를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에도 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사사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어떻게요? 이방인의 압제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았었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는 모압의 지배를 받긴 했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조공만 바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는 더 악랄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때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드보라는 수많은 남자를 제치고 사사로 선택되고 주목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드보라에게는 세상에서 자식이가 뛰어난 것을 펼칠 일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가나안을 물리쳐서 스스로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그리고 거기에 레드카펫까지 쫙 깔아놨습니다. 이제 드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드보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드보라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혼자 힘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싸우자고 권면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적군을 넘겨주신다고 약속까지 한 전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심이라 하면 승리를 주겠다고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동역자와 함께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드보라의 권유를 받은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자, 물론 이 바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락은 한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바락과 드보라, 이 두 사람은 함께 동역하기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한 사람은 지도자를 도와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으로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장군 시스라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인 불과 2인지라. 1인 불과 2인지. 그 뜻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프리카 쪽에 하면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거밀줄도 많으면 사자를 잡는다. 자, 무슨 뜻입니까? 협동하고 합력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쓰는 그 한국말로 갓구멍이죠. 예,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2인치, 4인치짜리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하나로 딱 세웠을 때 그것이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은 360파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개 한번 세워봅시다. 두 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 하니까 720이지요. 그런데 이 둘을 붙입니다. 본딩을 하거나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얘가 버틸 수 있는 높이, 무게는 4,900파운드라고 합니다. 즉 13배입니다. 그리고 실린더 하나가 10마력인 엔진이 있다 칩시다. 이 엔진을 8개를 쭉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80마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285마력이 나온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대가 우리가 서질 못하지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주일날에 이제 찬양대가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성탄절 발표라든가 이럴 때에 연합 찬양대가 쓸 때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다르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듣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찬양은 혼자 불러도 은혜로운 겁니다. 뭐가 더 은혜롭냐고 물어본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 더 기쁩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기쁨을 느낍니다. 혼자 또는 소수가 찬양하는 것도 은혜롭지만 함께 찬양하면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명이 찬양하면 또 이런 것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음치죠. 제 소리가 묻힙니다. 마치 내가 그 찬양대와 같이 거룩하게 찬양을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10명이 하는 것보다 100명이 하는 것 더 멋있습니다.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음식할 때에 2인분이나 3인분 만드는 것보다 20인분이나 30인분 만드는 게 더 쉽습니다. 더 음식 맛이 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2, 3인분이면 소금 조금 잘못 넣으면 짭니다. 그런데 2, 30인분은 조금 잘못 넣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맛을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도 있지만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또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시너지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생각날 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몇 분 계십니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10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꼭 이웃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친구가 없다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회 모임, 구역 모임, 봉사 모임 여기에 참여만 했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동지가 20명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모여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팀, 기도의 동지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구역 모임을 하지 못했지요. 그동안에 어떤 구역은 공원에서 몇 번 모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을 때 교역자로서는 이보다 기쁜 소식은 요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역 모임은 저희들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구장에 패티오도 설치하였고 또 운동장 같이 넓은 친교실도 개방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마 모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처럼 마음껏 허그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있다.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헛되이 교회를 다니진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죠. 혼자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뜻이 모아 섬기게 된다면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부터 하셔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울려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어울려 할 수 있는 봉사의 친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어울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벌인 전쟁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력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이 걸어가서 도망갔던 이 가나안 장군 시스라, 이는 안면이 있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야엘을 믿었던 시스라는 누가 자기를 찾으면 없다라고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스라가 잠든 사이 야엘은 오히려 시스라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그 가나안의 지배가 야엘이란 이 한 여인의 힘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평화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거두었던 이 승리는 드보라 혼자의 지도력으로 만든 것도, 그리고 바락의 그 용맹함으로 일궈낸 것도, 야엘이라는 여인이 우연히 이루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승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 사람을 사용하시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지요. 개인의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네트워크 시대에 어떤 사람들과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한번 평가한다 셉시다. 그 사람만 평가한다, 그 사람의 능력만 평가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봅니다. 혼자 잘한다고, 혼자 똑똑하다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또 무엇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같이 합심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갈등과 다툼입니까? 여러분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여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떤 역할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만 어떤 역할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이라고 작은 일을 하고도 많은 칭찬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일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협력하여 일할 때면 늘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나를 나타낼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팬데믹 전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땡볕에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로, 어떤 분은 애찬을 위해서 주방에서, 어떤 분은 저 끝에 있는 구석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어떤 분은 청소나 교인 픽업으로, 대중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예배 시간에 이미 예배를 드리고 나서서 그걸 나서 봉사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드러나는 곳에서 봉사합니다. 그래야만 봉사합니다. 자, 그 모든 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가 될 때, 내 모습이 드러나든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든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봉사를 해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일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축구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골 차서 골대에 들어가면 골인이고 1점이다. 이건 압니다. 그리고 박지성 정도는 압니다. 1998년에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프랑스가 축구 강호지만은 그 당시에는 월드컵에서 우승은커녕 요 전에 해였던 1994년에서는 이 리그전이죠. 이게 지역 예선에서도 떨어져서 탈락했던, 전혀 출전도 못했던 프랑스가 1998년에 우승한 것입니다. 이 언론에서는 대표팀 감독인 에메 자케를 프랑스가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라고 꼽았습니다. 이 자케 감독은 팀워크를 강조하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선수는 우대했지만 스타 플레이어는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릭 칸토나라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를 국가대표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능한 개인 플레이어였지만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지요. 에릭 칸토나는 개인 플레이어와 드리블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하지 않고 혼자 잘하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케 선수가 등용했던 선수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지네딘 지단입니다. 지단은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잘 돕고 팀워크를 극대화시키는 선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할 줄 아는 선수가 함께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개성은 다 다르지만 함께하는 일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요인은 대개가 비슷하죠. 무엇입니까? 서로의 역할이 갖는 비중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화평이 깨집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협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또 야엘, 이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전략가였고 바락은 드보라의 요청에 따라서 앞서서 행동하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엘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생각했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 조용히 그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평화는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조화롭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들 우선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귀가 두 개 아닙니까? 그러나 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뜻을 세워졌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인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모여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개성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삶을 이루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성을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우리라는 말 흔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그러죠. 내 가족, 내 집,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우리 가족, 우리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내라고 합니다. 내 아내여야 되는데 우리 아내라고 말을 하면 무심결에 사용하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나를 뜻하는 단어 I와 또 우리를 뜻하는 단어 we, 이것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55년이네요. 1955년에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노래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은 독특한 말투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즐 쓰는 말이 나라는 단어, I,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we 라는 말을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리아 앤더슨이 자신의 말투가 특이하다라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한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래 한 곡 부를 때도 작곡가가 있어야 하고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악기 연주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팀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노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도 결국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지요. 근데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내 일 잘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요. 맡은 일도 안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임을 기억하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얻었던 그 승리는 누구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귀중한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힘을 모았던 드보로와 바락 그리고 야엘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속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되는 일에만 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마음을 모으는가?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가? 또는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로 끝나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